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야치소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고노다로 외상을 이어서 만난 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회동 사실을 간략하게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볼튼 보좌관이 총리 관저에서 야치 국장을 만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과 민간 선박 호위를 위한 미국 측의 연합체 구성 제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회견 도중 미국의 연합체 구성 계획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볼튼 보좌관과 일본 당국자들의 회동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 등 한일 외교 통상 갈등 현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 한국을 방문해 다음 날까지 머물면서 한국 측 안보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합니다. 칸 총리 취임 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현안과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상, 그리고 이란 문제를 비롯한 중동 지역 안보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영내 주요 동맹국가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파키스탄에 대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쫓는 테러 문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고 도움은 거의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후에 미 국방부는 파키스탄에 대한 3억 달러 군사 원조를 취소했습니다. 일본 연립 여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 투표 대상 124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57석, 연립정부 일원인 공명당이 14석으로 총 71석을 얻었습니다. 양측은 이번에 투표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의 70석을 더해 참의원 전체 245석 가운데 141석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2석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연립 여당은 아니지만 개헌에 찬동하고 있는 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개헌선인 164석에는 크게 모자랍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 헌법 구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협의해서 만든 일본 헌법 구조는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여권이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아베 총리는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젯밤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향년 72살로 별세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지난 2009년 일본인 최초로 IAEA 수장을 맡았고 2021년 11월까지 세 번째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돌았고 최근에는 사임 임박설이 확산됐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일본 외무성 근무 중 2005년 IAEA 이사로 선출됐고 4년 뒤 모하메드 엘라바데이 당시 총장의 후임으로 직무를 인수했습니다. IAEA는 북한과 이란 등의 핵 프로그램 검증 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베네수엘라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를 상대로 위협 비행을 벌였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남미 일대를 관할하는 미 남부사령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베네수엘라군의 수호이 30 전투기가 카리브해 상공에서 미 해군 EP-3 정찰기에 공격적으로 접근했다고 밝히고 안전하지 않고 전문적이지 못한 행위를 통해 정찰기 탑승자들을 베네수엘라 측이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영상자료 판독 결과 국제 공역을 날던 우리 측 정찰기에 베네수엘라군이 장시간 근접해 임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의 명칭에서 동맹이라는 말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결정할 경우 체계적인 환경 복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6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이름에서 동맹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자권 회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한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군당국이 다음 달 5일부터 보름 동안 연합 연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명칭은 동맹 19-2로 기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매년 상반기 열리는 키 리졸브도 올해 초 연합훈련이란 의미의 동맹 19-1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훈련 명칭에서 동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전시작전권 검증 연습으로 그 이름이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용도 한국군인 미한연합사 부사령관이 임시로 사령관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는 등 전작권 전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후 미래 연합군 사령부 체제를 가정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외무성 담화가 미한 훈련 명칭 변경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은 동맹 19-2가 현실화하면 미북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2일 BOA에 북한의 비난을 의식해 동맹훈련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보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둘째, 이름 바꾸는 거를 가지고 북한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트집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면 나쁜 선례를 남긴다.
신 센터장은 명칭이 변경되면 북한은 앞으로도 자신들의 주장이 통한다고 믿으며 미한 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센터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미한 연합훈련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 전쟁 억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내용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연합훈련의 정신이 위축되고 그런 데서 오는 안보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한연합훈련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북한을 의식해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과 조속히 실무협상에 나서라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카드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전환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2, 3단계 검증을 거쳐 오는 2022년 5월 안에는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 이후에는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미한 연합 연습은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 조성렬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어떤 이제 그 CPX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무관하다. 뭐 이런 이제 취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 기존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사항 아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습은 연합지휘소 연습 CPX 형태로 병력과 장비를 가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 처음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작전 운용 능력 평가가 이뤄집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한 훈련 명칭 변경은 북한을 의식한 수위 조절령일 수도 있지만 전작권 환수에 대한 실용적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의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전시작적으로 환수예요. 원활한 환수, 그다음에 환수 이후에 한미 군사동맹의 효율적인 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얘기를 뺀다고 해서 이게 꼭 북한만을 의식해서 했다기보다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라고 했을 때 북한의 공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전작권 환수를 대비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다만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 상황은 당장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환경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갖추더라도 최종 관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한 훈련과 실무 협상을 연계시킨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지 연합 연습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대남 대미 비난의 빌미인 거지 제동계 연습 갖고 지금 판을 깨거나 비핵화 협상을 뒤집어엎거나 그건 아니에요. 다만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빌미를 사용하고 또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떤 편에 서기를 바라는 어떤 얘기인 거지. 그렇다고 그래갖고 무슨 뭐 지금 그 명칭을 바꿨다고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가운데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한의 대미 외교 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실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성렬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외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는 있지만 아직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 등 조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의 명칭과 시기 등은 미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미한 군사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한 후반기 연습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미국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북한, 중국, 이란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2018에서 2020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을 찬성 39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18일 상원에 회부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상하원 정보위가 매년 마련하는 이 예산안은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국방정보국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 장실이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각종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 정권 수입원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조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조항입니다. 예산안은 북한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예산안 발효 180일 이내 국가정보국장이 국무부와 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부와 협의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에 대한 정보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당국이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은 총 12가지로 물자거래부터 노동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먼저 석탄, 철, 철광석 거래와 북한 영해의 어업권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 그리고 금, 은, 구리, 니켈, 아연, 티타늄 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섬유 거래를 통한 수입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재래식 방산물자와 서비스 판매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관련 품목 판매도 평가가 필요한 수입원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를 위한 직간접적인 수익 창출 요도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착취를 통한 수입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소재한 은행 등 해외기관의 금융서비스와 각종 지원 공급으로부터 오는 수입을 평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예산안은 이런 12가지 항목에 대한 북한의 자금 지원 출처와 북한이 미국과 해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통로인 금융 혹은 비금융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미국 정치 개입 우려가 반영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선 등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방안이 담겼는데 러시아만 겨냥했던 전년도와 달리 대응 범위를 중국, 이란, 북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 센터는 해외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언론 조작 또는 암살 등을 통해 미국 정치에 개입하는 걸 막는 게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상원 정보위가 의결한 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결정할 경우 체계적인 환경보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변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최우선적으로 폐기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핵시설입니다. 과거 국무부에서 핵시설 점검 활동을 했던 로널드 체서 텍사스 공대 교수와 사만다 피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최근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할지를 짚으면서 환경 복원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복원에는 오염을 최소화하고 방사성과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을 평상시 활동이 허용되는 수준까지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영변의 방사화학 건물과 우라늄 원심 분리기, 5메가와트 원자로 등을 대상으로 지목하고 환경 복원 작업은 총 6단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단계는 조사관들의 사전 방문입니다. 조사관들은 본격적인 폐기 전에 영변을 방문해 관련 계획을 평가하고 현장 접근 여부와 지역 실험실 역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같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작업 현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팀이 모든 팀의 작업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 번째 단계에선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해 샘플 등을 수거하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 번째 단계를 통해 샘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수행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에 맞는 연구소를 위한 장비 구매와 절차를 위한 권고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때 환경오염과 위험요소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정 핵시설을 해체하고 블룸화하는 데 필요한 후속 단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도 오염물질과 위험요소에 대한 감시가 계속돼야 합니다. 구조물 폐기 단계에서 이전에 검출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따라서 현장과 외부 피폭에 대비해 배출물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전 단계에서 활용된 모든 실험 자원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전체 현장에 걸친 오염 정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관련 기관은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이 지역을 개방하거나 더 심층적인 환경 복원이 필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최소 교수와 피츠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변의 환경 복원은 공동 위협 감소를 위한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과 교역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 5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각각 3,208톤과 1,536톤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 들어 두 나라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두 나라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약 15,650톤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만여 톤이 많은 27,910톤을 공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두 나라의 총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48,420여 톤인데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총량의 60%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활발해진 대북 경제 활동은 무역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제무역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843만 5천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395만 8천 달러는 물론 전년도 같은 기간에 301만 9천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인 2018년에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2억 5,829만 달러에 달합니다.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2018년 1월과 2월의 대중 수입량 1억 6천만 달러와 1억 250만 달러와 비교하면 1억 달러가량 차이가 납니다. 북중 관광도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20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활동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제재 이행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맵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부터 대북 제재 완화에 우호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Politically, they have said that they are both in favor of relaxing sanctions and have said that very publicly for a number of months to support the ongoing diplomatic process.
정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와 외교적 관여를 지지한다는 점을 매우 공공연하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제재 이행의 차질이 빚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뱁슨 전 고문은 밝혔습니다.
Where's the line between legal responsibility and their own political view of the best way to manage the current situation?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법적인 책임 사이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의 느슨한 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중국의 입장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I think, still have that kind of viewpoint that they don't want to wreck the North Korean economy.
중국은 북한 경제를 망가뜨리고 싶어하지 않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브라운 교수는 중러 두 나라가 대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generally they are, you know, they you have to remember they voted for them. They could have easily voted against them.
중국과 러시아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북 결의에 찬성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의 핵심 국가인 만큼 이들이 제재 이행에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섣부른 재개는 부작용이 크고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라면서도 높은 수위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대가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OA가 미 전직 관리 등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협상 촉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14명은 검증 가능한 핵동결 등에 따른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2016년 2월 문을 닫았던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3년 반이 다 돼가면서 일각에선 개성공단 재개를 신뢰 구축의 방편으로 삼자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이클 모렐 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이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비핵화 유인책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전직 관리를 포함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자는 논리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BOA의 설문조사에 응한 26명의 전문가들 가운데 15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4명에 그쳐 대조를 이뤘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개성공단을 북한의 현금을 직접 쏟아붓는 창구로 규정하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거나 비핵화가 촉진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의 살림살이나 주민들의 삶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한 채 김정은의 궁정경제에 직접 자금을 조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실패한 개성공단 경험은 북한 정권에 많은 자금을 제공했지만 원래 의도했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이끌지 못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키지도 못한 만큼 지금에 와서 갑자기 성공적인 비핵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개방에 시동을 걸 여러 개의 공단이 필요한지도 모른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적국분석프로그램국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밖에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공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11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이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동결에 대해 제재 지렛대를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도 동결은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이고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인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역시 북한이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앞서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 대화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15명 중에서도 5명은 공단 재개를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 점입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폐해를 주장하면서도 일부는 이를 비핵화 협상과 연동하는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효과적 촉매자가 되진 않겠지만 보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부정적이라고 밝힌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실무협상이 시작되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핵동결과 연결시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전문가 14명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동결의 수준과 범위에 달려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제임스 시오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그 자체로서 전제나 기폭제가 될 수는 없고 동결 혹은 비슷한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검증 가능한 동결이 돼야 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WSD 한다 프로그램 석좌는 동결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을 의미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대가로 주어질 수 있지만 무기와 핵물질은 계속 만들면서 그저 실험을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와 동결을 절대 맞바꿀 수 없다고 밝힌 전문가들 중 일부는 동결의 비현실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걸림돌로 들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의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을 고민하기 전에 미국이 과연 동결 이행을 감시할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도로 비밀스러운 북한 정권의 속성상 핵 프로그램 동결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입니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결은 전면적 공개와 검증이 따르지 않는 한 위험으로 가득 찬 행로라며 제네바 합의 이후 목격했듯이 동결할 수 있는 것은 해동 또한 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불완전한 동결을 뛰어넘는 조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은 돼야 개성공단 재개와 맞바꿀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가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완전한 조사를 허용하며 해당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한 예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개에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공단 재개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선 위반이 맞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한 14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노골적인 위반, 제재 정신의 위반, 최대 압박 정책의 위배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북제재 적용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분명히 위배되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관련 조항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을 맡았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한국의 악덕업자들이 운영하는 21세기판 대농장으로 표현하면서 대북제재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고 단정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늘 향년 72세로 타계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지난 2009년 일본이 최초로 IAEA 수장을 맡았으며 2021년 11월 세 번째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부터 돌았고 최근에는 사임 임박설이 확산됐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일본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 IAEA 이사로 선출됐으며 전임자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2009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IAEA는 북한과 이란 등의 핵 프로그램 검증 주체로 거론되는 국제기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도울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열린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현재 갈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Korea asked me if I could get involved. I say, how many things do I have to get involved in? I'm involved with North Korea on helping you. I'm involved with so many things.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해야 하냐고 말했다면서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간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로 무역과 관련해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한국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관여를 요청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것을 바란다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또 자신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냐면서 그 또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opefully they can work it out, but they do have tension. There's no question about it. Trade tension.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거기 있다면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두 나라 모두 역내 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한일 갈등은 당사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데이빗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회동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한일 양국 관계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일본과 한국은 친구들일 뿐 아니라 동맹들이라며 미국과 국무부는 3국의 양자간 그리고 3자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나 막후에서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 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he US sees GSOMIA as a bargaining chip. It sees it as a non-negotiable.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의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o make a move on either one is going to be detrimental.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백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 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ypically they fire it over Japan or near Japan, right? So one would assume that Japan has some unique assets that would enable them to share some information.
실제로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대, 해상 초계기 110여 대 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제1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백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 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It is cutting off their nose to spite the face. South Korea is making a really incorrect calculation to think that they're going to influence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on the South Korean side.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호의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앞선 미 검찰과 오토 원비어 부모의 매각 결정을 허감으로써 이 선박에 대한 원비어 측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와이즈 어니스트 호가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네스토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토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승인 요청 서류에서 매각이 와이즈 어네스토의 가치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주장한 청구자가 원비어 부모뿐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원비어 측이 매각에 동의했다는 변호인들의 서명도 첨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비어 측은 검찰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받게 됐습니다. 미 검찰은 대북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상태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네스토를 압류한 뒤 올해 5월 몰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30일간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 청구 공고를 냈고 마감 시한 60일 이전에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 외에 청구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기관은 없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이 북한 정권 때문이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금 보전을 위해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이번 서류에서 조선 송이무역회사와 조선 송이운송회사가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미국에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소재한 북한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와 관련된 통지문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건 원비어 부모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측이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미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BOA에 몰수 소송이 제기되면 모든 잠재적 청구자들에게 엄격한 청구 시한이 주어진다며 청구 기한이 만료된 현 시점 북한을 비롯한 그 어떤 누구도 더 이상 청구서를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한 측이 패소하는 건 재판의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원비어 측이 유일한 이해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검찰은 원비어 측과 와이즈 어네스토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최종 판단을 재판부로 넘겼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 연방 마샬국에 의해 매각되며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방 마샬국에 보관됩니다. 이후 최종 판결과 함께 원비어 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측이 이번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는 결국 걸석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원비어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릴 당시에도 걸석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선박에 남아있는 가치는 1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됩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와이즈 어네스토가 인도네시아에 억류됐을 당시 선박을 점검한 미국 측 조사요원들은 이 선박이 운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 경우 선박은 약 300만 달러에 거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고철로 처리됐다면 300만 달러의 금액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현 위치인 미국령 사모아에선 이보다 낮은 150만에서 200만 달러가 고철값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개정된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의 대표로 명문화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공식화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가기구 가운데 그 100조가 바로 이제 국무위원회 역할, 위원장의 역할을 쭉 기술한 건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순회로서의 그 위치를 아주 높이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새 헌법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두 직책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 영도자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내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정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통치자,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는 이제 국민의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대사 신임장 소환이라든지 뭐 이 목표라든지 이런 분 잡단 업무는 그냥 상위원장으로 넘겨놓은 거죠.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의 지위를 갖춘 최고 영도자로 명기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핵협상, 평화협상의 서명 권한이 최용의 상임위원장에게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특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 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정헌법의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성군 사상이나 성군 정치 같은 용어가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군부에서 군부 중심으로부터 당 중심으로, 당 중심에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같은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미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We haven't made a single iota of progress towards any.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 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전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국가경제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책임관리제라는 것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병, 생산품의 가격 재정권과 판매권 등 10여 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업 활성의 제고와 장마당 경제 활성화는 노동당의 경제 권력 독점에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기업 활성이 커지면 노동당의 그 경제 권력 독점이 약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딜레마죠.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에 명시돼 있던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이 삭제된 것도 이번 헌법의 특징입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으로 노동당과 기사장, 지배인이 협의해 공장과 협동농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개정헌법은 총 7장 171조로 구성돼 2016년 개정헌법보다 조문 1개항이 줄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원로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겁니다. 이는 선친 때의 원로에게 부여하는 직책을 없애면서 세대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세대교체가 된 거죠. 뭐 김영남이가 나갔다는 건 세대교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김영남이가 그만두고 최용희한테 남기는 판인데 그 저 늙은이들 그 놔둬서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죠.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이루어졌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네 차례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y have absolute power. They believe that they can.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은 김정은 절대 권력을 합법화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7월 22일 미국의 비행사 와일리 포스트가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와일리 포스트는 초등학교 6학년도 다 마치지 못했고 교도소 생활을 한 전과자였으며 한쪽 눈이 먼 장애인이었습니다. 1898년 텍사스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와일리 포스트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미국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포스트는 1919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비행기 조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비행기 조종이 아니라 낙하산 쇼를 시작합니다. 포스트는 낙하산을 타지 않을 때는 조종사들로부터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석유 회사에 취업하고 불행히도 그곳에서 사고로 왼쪽 눈을 다쳐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트는 포기하지 않고 한쪽 눈으로 거리를 판단하는 훈련에 집중, 조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3년 7월 15일 포스트는 뉴욕주 비행장에서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베를린, 모스크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7일간의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에는 5만 명이 넘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스트는 7월 22일, 7일 18시간 49분의 단독 비행으로 세계 최초로 단독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22년 7월 22일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 멘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멘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멘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 실험을 합니다. 멘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 형질을 중심으로 유전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865년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의 창시자 그레고 멘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